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서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모태 신앙인으로 혹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신 성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매년 여름이 되면은 기도원으로 혹은 수양관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당시 청소년 문화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교회 수련회는 전도의 기회요,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고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영적 잔치 마당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려졌죠. 그런데 이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날 밤에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촌극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이 촌극은 일명 촌스러운 극입니다. 약 각 조별로 15분짜리 극을 연출해내고 여기에 시상도 합니다. 연습하고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유쾌합니다. 여기에 이제 숨겨진 인재들과 또 재능들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런데 촌극의 그 주제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골 메뉴가 늘 두 가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신약에서는 돌아온 탕자 비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얘기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촌극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게 되는가? 그것은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기쁨과 아픔과 서름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 마지막 결과를 극적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만 등장한다면은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믿음 생활할 만한가, 그런 마음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주제를 잡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대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접근하려 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생명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 신앙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저들의 충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저들처럼 이 시대의 기적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주인공이 되고픈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얘기죠. 나의 작은 삶 속에서도 좀 이와 흡사한 기적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음 생활 정말 할 만할 터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들이 지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도전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표상을 삼는 문제로 이 본문에 접근하려 할 것인가? 봐라, 저들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자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든든하게 지켰더니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도 저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자, 풀무불에 달려들어가자, 이렇게 결론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그 생각을 잠시 접어들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간의 권세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 특징이 분명해집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 함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뜻과 계획을 밝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스스로 하시는 예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증거자를 세우십니다. 증거자를 세우세요. 대홍수 직전에는 바로 에녹과 노아를 증거자로 세우시고 갈대아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바로 롯을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전투가 벌어질 때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오합지졸들을 증거자로 삼으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부복하였지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조아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들 모두 역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증거자라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가 보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가를 너희는 목도하라. 그 사실을 다니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을 볼 필요가 있지요. 남 유다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망이 됩니다. 이제 저들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굴욕적이고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과 정체성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앞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가 전개될는지는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그런 와중에서도 오히려 절망 중에 소망을 보는 극소수의 백성들이 또 등장한 법입니다. 이런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통치행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십니다. 1장 1232면에 3절에서 5절까지 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은 정복자로서 극악 무도하고 두려움의 존재의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인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는 실로 노련한 아주 지혜로운 정치가였음을 보는 대목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는 과거의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인했던 바로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피정복민에게 융화정책을 씁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아주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피정복민의 수요가 정복민의 수요를 크게 능가할 것이고 속박의 굴레에서 천시당하는 백성들이 언제나 봉기를 꾀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왕족 혹은 귀족들 조금 그 지혜롭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을 하죠. 왕궁에서 왕의 전치를 진미들을 먹고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부모를 떠나고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수학과 과학, 항해, 역사, 정치, 바벨론의 모든 교육과 문화들을 배워나갑니다. 전 분야를 배우고 나서 그렇게 교육에 이수한 자들은 바벨론 요직에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정복지를 통치하게 함으로써 반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배제시키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또 원래의 그 이름들이 있죠.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은 바벨론식으로 개명하게 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들에 반해서 전체 지금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지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빛이 없습니다.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저들의 유일한 자유가 있다면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르죠. 저들은 특권층들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지만은 비록 피정복민이라 할지라도 저들과 그의 가족들은 탄탄대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민족과 그 동료들 앞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는 저들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저들의 능력도 아니고 실력이 아닙니다. 1장 17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네 소년은요, 지금 나이가 대략 14살이에요. 중학생 나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이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때에 바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또 술사들을 전국 각지에서 불렀으나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에게서 그 답을 찾지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결국 다니엘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자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죠?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정복민이 피정복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상을 베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더 분명하게 소개가 되어지죠. 이제 3장 1절에 와서는 이제 전 정복지를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전국을 향하여 칙령을 내립니다. 금신상을 세워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때와 시간을 정해주죠. 나팔 소리와 향금과 피리 소리가 있을 때 때와 시간을 분명히 정해주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반드시 절할 것이다. 그러지 아니할 그 결과를 무서운 결과를 또 소개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금신상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금신상, 보통 우상들은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아스돗 어떤 이런 이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그 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금신상에는 오래전 전통적으로 바벨론에 내려왔던 그런 신상도 아니고 섬기던 신도 아니고 이름도 없어요. 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미는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권위와 그 권세를 종교의 힘을 도용하여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없죠. 금신상이 어떤 능력을 제공하거나 두려움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금신상을 세운 왕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결국 왕 자신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끌어내려는 의도지요. 왕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전 세계를 향해서 금신상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곧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로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지상의 최고의 권세자 실력가 느부갓네살과 인간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립인 것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증언하시죠? 16절, 3장 16절부터 보세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도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어찌 보면은 세 명을 각각 불러다가 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각각 불러다가 타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과연 저들의 무모하다시피 할 정도로 저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어떤 부모님의 영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인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와 세상의 권세자와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증거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만일 이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신다면 저들을 살리실 것이고 온 세상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취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의 기적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자리에 담대히 걸어가도 이 세 친구들처럼 멋진 승리의 결과가 보장되어지고 약속만 되어진다면은 풀무불이 아니라 어딘들 못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과, 이런 약속의 보장이 분명하다면은 내가 어느 자리인들 못 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세상 앞에, 다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취소입니다. 그 믿음 취소입니다. 우린 당장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우린 기억하죠?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무불을 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거닐므로 저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타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 가운데 그를 취하심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신하게 되는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냉소적으로 손살에 치면서 조롱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3장 15절 하반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지금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증명해 봐라.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희롱을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하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일진데 남은 구원하고 왜 내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은 여기에 묵묵무답하셨지요. 일체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변론도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셨고 실패처럼 보여진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모두들 떠나고 손가락질하며 침뱉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목도한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오르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죠? 인간 세계의 최고의 권세를 지닌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3장 2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으시다. 그 뜻은 언제나 의롭고 선하시다.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심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당신을 위한 약속이요 성취하심이라. 이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마치 풀무불과도 같습니다. 풀무불과 같이 던져짐을 받고 고통에서 날마다 허우적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방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곁에서 나란히 서서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수용하고 인내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 늘 나타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한 형편과 환경과 그 조건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개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최고봉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붙잡힌 인생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설계해 나가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납니다. 강을 건넙니다. 불꽃 가운데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비켜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불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바로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에 너는 내 것이다. 그 어떠한 것도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거자로 세움을 받았고 지금도 세상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던져진 풀무불에 던져진 그러한 인생과 방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증거자로 세우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 앞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든든히 부여잡고 이 악하고 험한 세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가 세상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거자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감사와 자족함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